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최근 북한과의 논의에서 진전이 있었고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2월 말까지 더 많은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어제 화상으로 연결된 다보스 세계경제포럼 연설에서 그동안 북한과 많은 논의를 했다면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지난주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추가로 진전이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폼페오 장관은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스웨덴 회동을 언급하며 지난해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와 관련해 몇몇 복잡한 사안들을 이 자리에서 논의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도 약간의 추가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또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제시한 비핵화를 성취하고 두 정상이 동의한 한반도 안전과 안정, 평화를 달성하는 과정에 여전히 많은 단계들이 남아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가 동중국해 인근 해상에서 자국 해군 구축함을 향해 근접 위협 비행을 했다면서 일본 측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 서욱작전본부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오후 2시경 이어도 인근 해상에서 일본 초계기가 한국 해군 함정을 명확하게 식별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거리 약 540m, 고도 약 60에서 70m, 저고도로 근접 위협 비행을 했다면서 명백한 도발 행위로 간주한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일본 초계기가 지난해 12월 20일과 이달 18일, 22일에도 자국 해군 함정에 대해 근접 위협 비행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날 주한 일본 대사관 무관을 불러 일본 초계기의 근접 위협 비행에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스가 요시대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지만 상세히 알지는 못한다며 한일 방위당국 간 확실하게 의사소통을 도모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어제 정상회담을 열고 평화조약 체결 문제를 논의했지만 구체적인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NHK 방송은 두 정상이 회담에서 구체적인 진전 없이 견해 차이를 드러냈으며 쿠릴열도 문제 해결을 포함해 평화조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베 총리와 푸틴 대통령은 이날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3시간여 동안 비공개 회담을 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두 나라가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해법을 찾기 위해 포괄적인 협력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양국 관계를 더욱 증진하고 상호 수용 가능한 해결책을 찾기 위한 공동 작업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14년 군사 쿠데타 이후 군부가 통치하고 있는 태국이 오는 3월 24일 민정 이양을 위한 총선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태국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조기 투표와 후보 등록, 선거운동 등의 일정을 감안해 총선 날짜를 확정했다면서 다음 달 4일에서 8일 후보 등록 신청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마하 와칠랄롱콘 태국 국왕은 이날 총선 실시를 지시하는 왕실 칙령을 발표하고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그동안 총선 일정을 계속 미뤘던 태국 군부는 지난해 말 2월 24일 총선을 치르겠다고 밝혔지만 이후 다시 총선 연기를 시사해왔습니다. 워싱턴 VOA VOA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최악의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는 베네수엘라에서 오늘 전국적인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열릴 예정입니다. 언론들은 새로운 야당 지도자로 떠오르고 있는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의 주도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재임에 반대하는 시위가 베네수엘라 전역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집권 여당인 사회당도 이날 과이도 국회의장의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과이도 국회의장은 군부의 지시와 함께 마두로 대통령의 퇴진을 이끌어내고 자신이 과도정부 대통령을 맡아 다시 선거를 실시할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시리아 북서부에서 차량 폭탄이 폭발해 한 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리아 관영 사나통신은 시리아 북서부 해안도시 라타키아 알함맘 광장에서 차량에 실은 폭탄이 터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사망자는 차량의 운전자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번 폭발 사건의 배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은 최근 북한과의 논의에 진전이 있었다면서 2차 미북 정상회담까지는 더 많은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So we have a handful of weeks before the two leaders will meet together again. A set of discussions.
미 의회 의원들은 북한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2차 미북 정상회담은 이전과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오는 3월 한국에서 시행될 미한연합군사훈련의 진행 방향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라고 미 국방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지역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집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오늘보다 5에서 6도 정도 더 내려가 영하 23도에서 영하 4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5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1에서 2미터,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은 최근 북한과의 논의에서 진전이 있었다면서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2월 말까지 더 많은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을 주요 위협으로 꼽으면서 최대 압박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폼페오 장관은 북한과 많은 논의를 했다며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지난주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추가로 진전이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The negotiations have been underway for some time now. There's lots of discussions that have taken place. When Kim Young-chol visited Washington last week,
폼페오 장관은 22일 화상 연결로 진행한 세계 경제 포럼 연설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이루어질 다음 조치들을 예상해 달라는 질문에 새로 공개할 뉴스는 없다면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어 그런 진전은 김영철 부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논의에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며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 또한 북한 측 카운터파트와 만날 기회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미북 정상이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따르는 몇몇 복잡한 사안들을 이 자리에서 논의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두 정상이 다시 만날 때까지 몇 주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지난 주말 스웨덴에서 진행된 미북 간 일련의 논의가 마무리됐다며 여기서도 약간의 추가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So we have a handful of weeks before the two leaders will meet together again. A set of discussions that took place in Sweden.
폼페오 장관은 해야 할 일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지만 좋은 일들이 이미 이루어졌다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 중단을 거듭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도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제시한 비핵화를 성취하고 두 정상이 동의한 한반도 안전과 안정, 평화를 달성하는 과정에 여전히 많은 단계들이 남아있다고 강조했습니다.
There remains an awful lot of work to do, but good things have happened already. The North Koreans aren't conducting missile tests. The North Koreans aren't conducting nuclear tests.
폼페오 장관은 이 같은 목표를 반드시 달성할 것이라며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2월 말에는 또 다른 좋은 표식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re determined to work towards achieving that. I believe that the end of February will have another good marker along the way.
한편 폼페오 장관은 이날 연설에서 현재 많은 새로운 위협에 직면해 있고 그중 일부는 그렇게 새롭지 않다며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첫 번째로 꼽았습니다.
We face many new threats. Some of them not so new. They range from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아울러 해외에서 이란의 모범적 행보, 중국의 국가 중심 경제 모델과 이웃나라에 대한 호전성, 과격 이슬람 테러리즘을 위협으로 열거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중심적인 역할 아래 이뤄진 국제사회 협력으로 이 모든 부문에서 진전을 만들었다며 북한에 가한 최대 압박을 대표적인 예로 들었습니다. 우리는 집단적으로 북한에 최대 압박을 가했고 이 같은 압박이 김정은을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Collectively, we've exerted maximum pressure on North Korea, and that pressure has gotten Kim to the negotiating table.
폼페오 장관은 특히 유엔이 국제적 연합을 구축한 제재를 이끌어내는데 중심적 역할을 하면서 엄청난 일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계속 진전을 이루고 있다는 폼페오 국무장관의 발언은 2차 정상회담이 예정대로 2월 말에 열릴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로드맵에 합의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자, 미국과 북한이 김영철 부위원장의 워싱턴 방문 또 스웨덴에서 열린 실무회담에서 어떤 진전을 이룬 것인가요?
예, 폼페오 장관이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2차 정상회담에서 논의할 큰 틀의 합의에 대한 조율이 순조롭게 진행 중임을 내비친 것으로 보입니다. 양측이 비핵화와 이에 따른 상응 조치에 대해 협상을 벌이고 있는 건 잘 알려진 대로입니다.
네, 미국과 북한 양측이 이렇게 주고받기식의 협상을 벌이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폼페오 장관의 발언은 미북 양측이 북한이 주장해온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른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를 전제로 협상을 진행 중임을 내비친 것입니다.
네.
이는 장기간 교착 상태에 있던 비핵화 협상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입니다. 선 비핵화 후 보상이라는 미국의 방침이 바뀐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취하면 그에 상응하는 미국의 보상이 제공될 것이다. 이런 의미죠.
그렇습니다. 미북 협상이 그동안 교착 상태에 있었던 건 불확실한 상응 조치 때문이었습니다.
네.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평양 공동선언에서 미국의 상응 조치를 전제로 영변 핵시설 폐기를 제안했지만 미국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북한은 이에 불만을 품고 석 달 가까이 미국과의 고위급 회담을 거부했습니다. 양측의 협상은 김영철 부위원장의 워싱턴 방문과 트럼프 대통령 면담으로 다시 본궤도에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지금 미국과 북한이 협의하고 있는 조치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예,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폐쇄된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에 대한 사찰,
네.
또 영변 핵시설 폐기와 사찰,
예.
핵과 미사일 활동 동결, 그리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반출과 폐기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미국의 상응 조치로는 인도주의 지원과 종전선언, 연락사무소 설치, 제재 일부 완화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미국과 북한의 협상은 이런 조치들을 어떻게 조합해서 실행해 나갈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겠군요.
예, 만일 양측이 이번에 어떤 내용의 조합이든 합의에 이른다면 비핵화 완료와 관계 정상화로 이어지는 전반적인 로드맵 작성도 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로드맵 작성은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합의에 이를 경우 비핵화의 속도가 상당히 빨라질 수 있습니다.
네. 자, 미군 유해 송환에 관한 문제는 어떨까요?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이 조항이 담겨 있었는데요. 2차 정상회담 의제에도 이 문제가 포함될까요?
예, 미군 유해 송환은 트럼프 대통령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사안입니다.
네.
2차 정상회담에서 북한 내 미군 유해 공동 발굴과 이미 수습된 유해에 즉각적인 송환에 합의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은 해외에서 전사한 미군 유해 송환을 인도주의 차원에서 매우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문제는 비핵화에 가려서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었습니다.
네. 자, 발표된 대로 진행된다면 2차 정상회담까지 이제 한 달여 정도가 남았습니다. 양측의 실무회담이 계속 되겠습니까?
예, 미국과 북한은 스웨덴에서의 실무협상을 통해서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최선희 외무성 부상관 대화 채널을 확고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채널은 정상회담이 열릴 때까지 가동될 가능성이 큽니다. 필요한 경우 폼페오 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 간 고위급 회담이 다시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2차 정상회담 때까지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자, 고위급 회담과 실무회담에서 진전을 이루고 있다면 2차 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 조만간 발표되겠죠?
예, 정상회담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미국과 북한은 곧 경호와 의전을 위한 선발대를 현지에 파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보안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네.
이르면 다음 달 초께 회담의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가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미국의 의회 의원들은 북한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2차 미북 정상회담은 이전과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의심스럽다며 북한으로부터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약속을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팀 케인 민주당 상원 의원은 대화는 필요하다며 북한과 2차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I think dialogue is necessary. So dialogue guarantees nothing but the absence of dialogue.
상원 외교 군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케인 의원은 22일 VOA 기자와 만나 2차 정상회담 개최가 확정된 것과 관련해 대화는 아무것도 보장하지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대화가 없는 것은 대개 나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하지 않길 바라는 것은 대화를 마친 뒤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라며 북한이 비핵화에 진지한지 시험할 수 있는 날은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를 신고하는 날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신고하는 날 미국은 북한이 진지한지 알 수 있지만 그 전에는 북한이 진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아직 비핵화에 진지하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They haven't done that. Apparently they've made no commitment to do that. The reporting of last week suggesting all these new secret sites demonstrates they're moving ahead. So as of right now, we would have to
비밀 북핵 시설에 관한 최근 언론 보도는 북한이 오히려 핵 프로그램을 진전시키고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현재로선 북한이 비핵화에 진지하다는 증거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공화당의 애덤 킨징거 하원 외교위원도 트럼프 대통령의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북한은 협상 테이블로 나와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밖의 대안은 미북 양측 모두 보길 원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Well, I think, you know, North Korea is going to have to come to the table. They're going to have to come our way. It's one thing to meet. I'm glad we're trying it because I think the alternative is
이어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이런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2차 정상회담이 상황을 바꾸게 될 또 다른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협상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며 미북 협상은 어쩌다 대중에 공개됐지만 이란 핵 협상의 경우 몇 년간 비공개로 진행돼 양측이 주고받은 것이 무엇인지 잘 드러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북한의 행동을 보기 시작해야 할 시점이 올 것이라면서 미국은 북한이 좀 더 협상 테이블로 가까이 오는 모습을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But I think there's going to be a point at which we have to start seeing action. We have to start seeing North Korea come to the table a little more.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에 대한 신뢰성 있는 군사 위협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북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합의는 북한의 핵무기가 없도록 하는 것이며 그 결과로 북한의 경제적 지원이나 안전보장과 같은 혜택을 줄 수 있겠지만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이상 타당한 합의는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Personally, I think what's acceptable is no nuclear weapons in North Korea.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원 외교의 민주당 서열 2위인 브래드 셔먼 의원은 지난 18일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에서 김정은에게 굴복했다면서 빈말을 대가로 북한에 선전 효과를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2차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반드시 북한으로부터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약속을 받아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의 크리스 머피 상원 외교위원도 지난 19일 자신의 트위터에 1차 미북 정상회담을 요약해보면 먼저 김정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소름 끼치는 힘찬 포옹은 김정은의 고문 기하 캠페인을 정당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김정은은 핵 프로그램과 관련해 단 하나의 양보도 하지 않았고 미국은 아무 대가 없이 미한 연합군사 훈련을 중단함으로써 한국을 엉망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이 또 한 번의 정상회담을 원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비판입니다. 머피 의원은 트럼프가 누구와 대화해도 상관없고 나쁜 이들과의 외교가 그들의 잘못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그러나 반복해서 김정은을 찬사로 치장해주는 것은 도덕적으로 김정은 정권의 잔혹함을 가려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스웨덴에서 열린 미북 간 실무 협상과 관련해 양측이 2차 정상회담 이전에 자주 만나 공동 성명에 담길 구체적 내용을 문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량권이 제한된 북한 외교관과 정상 간 합의를 미리 조율하기 어려운 만큼 정상회담 이후에 추진할 협상 의제에 실무 협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스웨덴에서 지난 19일부터 2박 3일 동안 진행한 미북 실무 협상이 마무리됐습니다. 비핵화 방안과 상응 조치의 일부 합의가 이뤄졌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스웨덴 외무부는 실무 협의가 건설적으로 진행됐으며 한반도 상황과 신뢰 구축 방안이 다뤄졌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차관보는 21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북한 측 카운터파트와 첫 회동을 가진 것은 좋은 신호라면서 실질적 진전을 위해선 만남이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Look, I think it's very important that Began has met his first North Korean. I mean, as on his own. I think that's a very good sign, and I hope that will continue.
이어 2월 말로 잡힌 2차 정상회담 전까지 가능한 자주 실무 협상을 열어 두 정상이 서명할 공동 성명에 보다 구체적 내용들을 포함시켜 문서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 무기 조정관은 처음 대면한 비건 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비핵화 협상과 관련한 실질적 사안을 논의하지는 못했을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I'm sure that Steve Began came prepared to discuss the communique, the language that the leaders would release.
비건 대표는 미북 정상회담에서 공개할 공동성명 문구를 논의하려고 했겠지만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 외에 누구와도 실질적 사안에 대한 논의를 꺼려온 북한이 최 부상에게 공동성명에 관해 논의할 권한을 부여했을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실질적 사안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한 합의를 이끌어내기에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며 실무 협상의 초점을 2차 정상회담 이후 이어갈 과정을 합의하는 데 맞추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세이머 전 조정관은 내다봤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두 정상이 비핵화와 제재 완화, 평화 메커니즘 등과 관련해 진지한 고위급 회담을 이어나가는 데 주안점을 두자는 제안입니다. 이어 고위급 회담 과정과 결과는 추가 정상회담에서 점검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I don't think there's enough time to reach agreement on any big breakthrough in substance.
Yeah.
So I would focus on reaching agreement on a process on the way forward after the summit.
이번 미북 간 실무회담에는 이도훈 한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도 참여했습니다. 이번 협상이 미북 양국은 물론이고 미한, 남북 간 양자회동과 함께 3자회동 형태로 진행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힐 전 차관보는 종종 북한이 한국 측에 다른 말을 하는 데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3자가 함께 모인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문제 해결에 중요한 중국과의 협력 또한 필요하다며 차후 협상에서 중국의 참여를 기대했습니다.
And I think it reflects the concern that sometimes the North Koreans say different things to the South Koreans. So it's better that they, you know.
세이머 전 조정관은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한국과 중국 등이 참여하는 2+2 형태의 한반도 평화 메커니즘 문구가 포함돼야 한다며 그런 면에서 한국 대표단의 동참은 관련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고무적 신호라고 해석했습니다.
Well, I think it's a good sign because I believe the summit communique should include some language about peace mechanism.
이번 실무협상에서 제재 완화 여부를 둘러싼 미북 간 조율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데이빗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독자적 대북 제재는 미 의회가 부과한 것으로 북한이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한다면 미국은 북한에 경제적 지원 정도는 해줄 수 있겠지만 최대 압박 캠페인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ut we should keep in mind that the UN sanctions and the sanctions, the U.S. unilateral sanctions imposed by our Congress require the North.
일 전 차관보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는 제재를 완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거듭된 입장을 상기시키며 미국은 제재에 있어서는 여전히 강경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실무 협상에서 핵물질 신고 등 구체적 비핵화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실무 협상에서 진전이 없다면 정상회담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첫 실무 협상을 벌인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와 북한의 최선희 외무성 부상은 다음 달 말쯤으로 예정된 2차 정상회담 전까지 거의 매일 접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제네바 합의 등 북한과 여러 차례 협상을 벌였던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보는 22일 VOA와 인터뷰에서 미북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서는 실무진이 자주 만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는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가 합의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추상적이고 모호한 성명이 또다시 나온다면 정상회담은 큰 실패라고 지적했습니다.
For me, a very important interim step, partial step, would be an agreement that the North would declare all of its facilities for the production of fissile material, not just at Yongbyon, but anywhere in North Korea, to declare them and then to suspend.
특히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로 영변뿐 아니라 핵 분열 물질을 생산하는 북한 내 모든 시설의 목록 제출과 생산 중단을 지목하면서 이런 결과들이 2차 정상회담에서 나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인혼 전 특보는 그러면서 비핵화와 상응 조치 등 양측이 원하는 결과물을 구체화해야 하는 실무 협상에서 핵심 문제들이 조율되지 않는다면 2차 미북 정상회담은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I would hope that President Trump would not want to meet under those circumstances. I would hope that he would wait for his advisors, for Secretary Pompeo, Steve Biegun.
폼페오 장관과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정상회담 전에 핵심 문제들을 해결할 때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기다리길 바라며 2차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성과가 나온다는 확신을 트럼프 대통령이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북 실무 협상이 구체적인 결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미 해군 분석센터의 켄 고스 적국 분석국장은 22일 VOA 인터뷰를 통해 최종 결정은 양측 정상들이 할 수 있고 실무 협상자들은 운신의 폭이 좁아 진전을 내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And what it's probably going to take is for President Trump and Chairman Kim provide additional guidance on where they potentially can make concessions and broadening guidance.
고스 국장은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실무진에 포괄적인 추가 지시를 내려 이들이 경우에 따라 양보를 할 수도 있을 여지를 줘야 의미 있는 실무 협상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현재 미국과 북한의 입장은 동떨어져 있다면서 양측이 공통 분모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2차 정상회담에서 북한은 핵시설 동결, 미국은 경제적 양보를 서로 주고받으면 큰 성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은 오는 3월 한국에서 시행될 미한연합군사훈련의 진행 방향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라고 미 국방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크리스토퍼 로건 미 국방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22일 이달 말로 예정된 2차 미북 정상회담 일정이 3월 실시되는 미한 군사훈련인 키 리졸브 연습에 영향을 주느냐는 VOA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로건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한국 당국과 협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일부 한국 언론은 2차 미북 정상회담이 다음 달 말 개최될 가능성이 큰 만큼 미한 군 당국이 킬 리졸브 연습 기간을 열흘 정도로 축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또 매년 4월 대규모로 실시하던 야외 기동 훈련인 독수리 훈련도 규모를 축소해 연중 실시하는 쪽으로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연말 퇴임한 짐 매티스 전 국방장관은 지난 11월 내년 3, 4월로 예정된 미한연합훈련과 관련해 외교를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진행하도록 재조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4개의 인도주의 지원단체의 대북 물품 반입을 허가하고 일부 품목을 공개했습니다. 구급차 9대와 수도시설 관련 장비 등이 대거 북한으로 반입될 예정인 가운데 지금까지 공개된 대북지원단체들의 지원 물품 총액은 600만 달러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함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재 면제를 승인받은 4개 단체는 유니세프와 유진벨 재단,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인 CFK, First Steps입니다. 대북제재위원회는 21일 웹사이트를 통해 이들 4개 단체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 면제 승인 사실을 확인하고 이 중 유니세프와 유진벨 재단에 보낸 승인 서한과 물품 목록을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각각 245만 달러와 300만 달러어치의 물품을 승인받았던 유니세프와 유진벨 재단에는 2, 3개월 만에 두 번째 허가가 내려졌고 CFK와 First Steps는 이번에 처음으로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유니세프는 50개 품목 52만 860달러어치의 물품에 대한 대북 반입 허가 판정이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 물품을 표시한 항목에는 승인이라는 문구와 함께 금액과 거래에 관여한 회사명, 출도착 항구 정보 등이 명시됐습니다. 또 해당 물품의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사용 목적 등도 상세하게 담겼습니다. 가장 고가의 물품은 9대의 구급 차량으로 확인됐습니다. 러시아 가즈사가 만든 벤 형태의 구급차는 총 구매 가격이 전체 승인 액수의 절반에 가까운 20만 5,740달러였습니다. 유니세프는 해당 구급차들이 응급 산부인과와 비산부인과 환자들을 지역에서 군 혹은 도 단위 병원으로 이송할 때 사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유니세프 국제 직원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감시할 것이란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고가의 장비는 96,349달러의 태양열 양수기로 정주시에 12,000 주민들에게 안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사용된다고 유니세프 측은 명시했습니다. 그 외에도 41,417달러에 달하는 수도꼭지 23,350개 등 모두 35개의 수도와 관련된 품목이 포함됐는데 이들 역시 강원도 고성군과 함경북도의 명강군, 양강도 삼지연군의 물 공급을 위해 사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고성군의 10개 타가소와 4개 학교, 4개 병원에 사용돼 모두 19,848명에게 안전한 물이 공급되며 명강군은 8개 타가소와 6개 학교, 2개 병원, 총 16,052명, 삼지연군에도 5개 타가소와 3개 학교, 2개 병원, 총 13,384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고 유니세프 측은 밝혔습니다. 35개 수도와 관련된 품목의 총 합계는 117,978달러로 전체의 22%를 차지했습니다. 그 밖에 병원용 노트북 컴퓨터 17대와 텔레비전 40대를 승인 목록에 이름을 올렸으며 211개의 철제 지붕 자재와 6개의 태양열 발전 시스템 등이 결핵 환자용 병원에 설치될 예정이란 사실이 명시됐습니다. 이날 목록에 이름을 올린 품목들 중 구급차를 제외한 모든 물품들이 중국산이었으며 중국 단둥항을 출발해 북한 신의주로 반입될 것이라고 유니세프 측은 밝혔습니다. 유진벨 재단은 단 3개 품목만을 허가받았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유진벨 재단의 허가 품목 목록에는 마이크와 스피커로 구성된 총 2개 세트가 각각 1개 품목으로 기재됐고 12개들이 볼펜 2상자가 또 다른 품목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유니세프와 달리 유진벨 재단의 목록에는 구체적인 물품에 대한 정보와 수량, 원산지 정보만이 담겼을 뿐 금액과 제조사, 판매처 등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들 3개 품목의 성격으로 볼 때 고가는 아닐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북제재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유엔 주재 독일 대표부의 크리스토프 호이스겐 대사는 유니세프와 유진벨 재단에 각각 보낸 서한에서 이번 결정이 대북제재결의 2270호와 2397호에 따라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북제재위원회는 안보리 결의를 통해 부과된 대북제재가 북한 주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위원회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관련 기관들이 위원회가 승인한 면제 시한을 준수하고 각국의 법과 규정, 금융과 상업 거래에 대한 면허 요건, 그리고 관련 국가의 운송과 세관 절차를 철저히 지킬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승인 사실이 공개된 또 다른 단체인 CFK는 서한과 목록이 공개되지 않은 대신 북한 내 결핵과 간염, 소아 환자 등 취약한 인구에 대한 인도주의 프로젝트를 위한 물품이 북한으로 운송될 예정이라는 간단한 설명이 대북제재위원회 웹사이트에 게시됐습니다. 또 캐나다 구호단체인 퍼스트 스텝스에도 아동 영양실조를 막기 위한 대북 지원과 구호활동의 일환으로 두유를 담을 수 있는 20리터짜리 스테인리스 캔 300개가 운송될 것이란 설명이 붙었습니다. 이번에 4개 단체의 인도주의 품목 승인 사실이 확인되면서 지금까지 대북제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웹사이트에 게시한 승인 건수는 6개로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내역만을 놓고 볼 때 북한에 허가된 면제 물품의 총액은 약 598만 달러에 이릅니다. 그러나 실제 대북제재위원회의 면제 조치는 이보다 많이 이뤄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서 대북제재위원회는 2018년 한 해 동안 허가한 제재 면제 조치가 모두 17건으로 이 중 15건이 인도주의와 관련한 규정이 적용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볼 때 지난해 승인 사실이 공개된 유니세프와 유진벨 재단 외에 추가로 최소 13건의 인도주의 관련 제재 면제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해 8월 6일 인도적 대북 지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고 대북 지원 단체들이 충족시켜야 할 10가지 조건들을 명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단체들은 인도적 지원의 성격이 북한 주민들의 이익을 위한다는 점과 수혜자와 이 수혜자를 결정하게 된 기준에 대한 설명 등 이전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을 신청서에 담아야 합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러시아가 북한에 공급한 정제유 양을 갱신했습니다. 지난해 11월 한 달 동안 3,400톤을 반입했다고 유엔에 보고했는데 중국이 공급한 양을 더하면 한 해 허용치의 70% 수준에 다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은경 기자입니다.
지난해 북한에 공식 반입된 정제유가 4만 톤을 넘겼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22일 러시아가 지난해 11월 3,370톤의 정제유를 북한에 반입했다며 이를 웹사이트에 게시했습니다. 이로써 기존 3만 8천 톤이던 대북 정제유 반입량은 4만 1천 톤으로 증가했습니다. 앞서 중국 정부는 18일 지난해 11월과 12월치 대북 정제유 공급량에 대한 보고를 마친 바 있습니다. 다만 러시아가 아직 12월치 공급량을 보고하지 않아 2018년 북한에 공식으로 반입된 정제유 총량은 집계되지 않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2017년 채택한 결의 2397호를 통해 1년 동안 북한에 공급할 수 있는 정제유 상한선을 50만 배럴, 약 6만에서 6만 5천 톤으로 정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대북 반입량은 63 내지 69% 수준으로 이후 러시아의 12월 공급량이 추가되면 70%를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전체 허용치를 넘기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는 공식 보고된 정제유만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실제 북한에 반입된 양은 훨씬 더 많다는 게 미국 정부의 판단입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양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지도자는 독재자며 미국은 베네수엘라 국민과 함께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독일과 프랑스가 56년 만에 새로운 친선 협정을 맺으면서 유럽 구도가 새로워질 전망입니다. 미 연방 상원이 민주공화 두 당이 각각 마련한 두 가지 지출안을 24일 처리할 예정인데요. 하지만 두 지출안 모두 통과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네. 첫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베네수엘라 정국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23일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있을 예정입니다. 23일은요, 지난 1958년 베네수엘라에서 이 마르코스 페레스 히메네스 독재 정권이 대중의 봉기로 무너진 날인데요. 이날 친정부 세력도 맞불 시위를 예고하고 있어서 큰 충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이 시위 하루 전날인 22일 트위터 동영상에 베네수엘라 국민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발표했는데요. 이 펜스 부통령은 니콜라스 마두로는 독재자라면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에서 이기지 못했고 합법적인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가두는 것으로 권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그러면서 베네수엘라 국민들에게 자유를 위한 목소리를 높이라고 역설했습니다.
네. 자, 앞서 정부 전복을 모의한 혐의로 군인들이 체포되는 사건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21일 새벽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 근처에 군인 27명이 군 초소를 공격해서 무기를 탈취하고 일부 병력을 납치했는데요. 네. 하지만 대통령궁 인근 초소에서 모두 잡히면서 뭐 반나절 만에 끝났습니다. 예, 베네수엘라 국방부는 이후 발표한 성명에서 반역 행위가 진압됐으며 이들의 행위는 극단주의 우익 세력의 이해관계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베네수엘라 국방부가 지목한 그 극단주의 우익 세력이라는 게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예, 지난 5일 취임한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과 그 지지 세력을 뜻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네.
예, 마두로 대통령의 집권 2기 취임 다음 날인 11일 과이도 의장은 이 마두로 대통령의 재임이 불법이라고 공표하고 자신에게는 과도 정부를 구성할 권한이 있다고 선언했는데요. 하지만 친정부 인사들로 구성된 베네수엘라 대법원은요, 21일 국회의 조치는 효력이 없다는 판결을 내리며 맞서고 있습니다.
예. 저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네, 과이도 국회의장은 군인 반란 모의 사건 후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올리면서 반 마두로 진영의 구심점임을 강조했습니다.
네.
과이도 의장은 우리는 군대가 국민의 편에서 헌법을 수호하고 찬탈자에게 반대하길 바란다면서 이번 봉기는 군부의 불만을 보여주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지금 국제사회는 과이도 의장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런 분위기라고요?
네, 맞습니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페루 등 중남미 국가들하고 캐나다 등 13개 나라가 속해 있는 이 리마 그룹이요. 이 마두로 대통령이 취임하기에 앞서서 마두로 대통령의 취임에 반대하는 공동 성명을 내놨는데요.
네.
그러면서 베네수엘라에서 새로운 대선이 치러질 수도 있도록 국회에 권력을 양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 미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미국도 같은 입장입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미국은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의 용기 있는 결정을 지지한다고 말했는데요. 베네수엘라 국회가 현재 베네수엘라에서 유일하게 국민들의 선거를 통해 구성된 기구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네.
아, 또 다음 날 대규모 시위를 앞두고 있는 베네수엘라 국민들에게 좋은 목소리를 들려달라. 아, 미국은 베네수엘라와 베네수엘라 국민과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아, 이 부분은 특별히 스페인어로 말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자, 베네수엘라 정부 반응도 보겠습니다.
네, 마두로 대통령이 22일 국영 TV 방송에서요, 미국 부통령이 자신을 비난하고 쿠데타를 조장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몇 시간 안에 미국과의 관계를 전면 수정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마두로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치러진 대선에서 68%의 득표로 재선에 성공했는데요.
네.
하지만 불공정한 선거라는 국내외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네. 자, 미국과 국제사회가 이 마두로 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예, 지난 2015년에 치러진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을 거뒀는데요. 하지만 마두로 대통령은 자신에게 충성하는 인물들로 구성된 별도의 제헌의회를 구성해서 국회를 무력화시켰습니다.
네.
마두로 대통령은 또 좌파 포퓰리즘, 대중영합주의 정책으로 세계 최대 원유 매장량을 자랑하던 베네수엘라의 경제를 파탄냈다는 비판도 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는 마두로 정권에 대한 경제 제재에 이어서 베네수엘라의 원유 수출 제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독일과 프랑스가 새로운 친선협정을 맺었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2일 양국의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새로운 친선협정을 체결했습니다. 현재 영국이 유럽연합 탈퇴, 브렉시트 문제로 홍역을 앓고 있는 가운데 유럽을 이끄는 쌍두마차인 독일과 프랑스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향후 유럽의 구도가 새로워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새로운 친선협정이라면 전에도 친선협정을 맺었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두 나라는요, 지난 1963년 1월 22일에 양국 간 해무군 갈등을 종식하기 위해서 프랑스 엘리제 궁에서 친선 협정을 맺은 바 있습니다. 흔히 엘리제 협정이라고 부르는데요.
아, 네네.
네, 56년 만에 이를 대체하는 새로운 협정을 체결한 겁니다.
그렇군요.
네, 새로운 협정 조인식이 독일과 프랑스 국. 국경 지역인 독일 서부 아헨에서 있어서 일부 언론은 이 새 협정을 아헨 협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새로운 친선 협정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을까요?
예, 모두 16쪽 분량인데요. 양국 간 외교, 국방 정책, 경제 통합, 학술 교류 강화부터 포퓰리즘과 이민 이렇게 최근 유럽 사회의 최대 현안이 되고 있는 문제들에 있어서 양국의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네.
독일 메르켈 총리는 이날 주인식에서 포퓰리즘과 국가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조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예?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유럽에 대한 위협은 외부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양국이 책임감을 갖고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네. 주목할 만한 내용이 또 있습니까?
네, 새 협정에는 외교 정책의 우선 현안으로 이 독일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모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네.
프랑스는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연합국의 일원으로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에 포함됐는데요. 하지만 패전국인 독일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후에 독일이 꾸준한 발전 속에서 유럽의 지도국으로 부상하면서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모색해왔는데요. 양국은 또 유럽 군사동맹체인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에 대한 지지도 재확인했습니다.
네. 자, 유럽을 주도하는 두 나라가 새 협정을 체결하게 됐는데 그 현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이번 협정의 의미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양국 정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독일 녹색당의 안톤 호프라이터 대표는요. 그림만 걸사한 협력이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네네.
프랑스 극우정당인 국민연합의 마린 드펜 대표도 이 프랑스의 유엔 안보리 지위를 독일과 나누려는 음모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독일 정가에서는 이 프랑스가 안보리 상임이사국 자리에서 물러나고 유럽연합이 그 자리에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유럽 국가의 반응도 비슷합니까?
유럽 국가들 뭐 썩 반갑지만 않은 그런 분위기인데요. 영국의 브렉시트 현안으로 혼란스러운 가운데 두 나라가 유럽연합에서 권력을 휘두르려는 게 아니냐는 네네. 우려와 또 경계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도널드 투스크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독일과 프랑스가 작은 형태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결코 유럽 전체의 협력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국내 소식 보겠습니다. 자, 미국 연방정부 부분 폐쇄 셧다운이 지금 23일째로 33일째를 맞았습니다.
네.
연방 상원이 드디어 이 사태를 풀기 위해서 움직임을 보이는군요.
예, 연방 상원이 24일 정부 폐쇄 상태를 풀 지출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입니다.
예.
공화 민주 두 당이 각자 마련한 지출안이 각각 상정돼 처리됩니다. 상원은 이날 먼저 공화당 지출안을 처리하고요. 이게 처리에 실패하게 되면 민주당 지출안을 처리할 예정인데요. 이 가운데 민주당 지출안은 연방 하원이 표결 처리한 지출안입니다.
네. 자, 미국 연방정부가 부분적으로 업무를 중단한 건 국경장벽 건설을 위한 예산을 지출안에 포함하는 그 문제 때문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출안에 국경장벽 예산 57억 달러가 꼭 들어야 한다고 요구했고요.
네.
민주당이 이를 거부해 지출안에 합의되지 않아서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연방정부가 부분 폐쇄 상태로 있습니다.
네. 그러면 24일 상원에 표결할 지출안은 국경장벽 예산이 들어 있습니까?
공화당 지출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장벽 예산 57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하지만 민주당 지출안에는 이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9일 민주당 쪽에 제시한 타협안을 공화당이 지출안에 반영시켰는데요. 국경장벽 예산에 이 다카, 또 임시보호신분 TPS, 한시적 보장 등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했던 항목이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네. 뭐 다카라든지 TPS, 이거는 국경장벽 예산 확보를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쪽에 제시한 일종의 당근책 아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다카는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제도라고 해서요. 아주 어릴 때부터 부모를 따라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와 사는 청년들의 추방을 유예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TPS는 자연재해나 전란을 피해서 미국에 들어와 사는 것을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두 제도를 모두 폐지한다고 해서 반발이 컸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와 TPS의 효력을 한시적으로 3년 동안 인정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크게 반발했는데요. 공화당 지출안도 이 시한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예.
공화당 지출안에 또 눈길을 끄는 항목이 있네요.
네, 역시 민주당 쪽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항목들이 먼저 주목되는데요. 재해 지원 기금 127억 달러가 들어가 있고요.
네.
예산이 없어서 지난해 시효가 끝난 여성폭력방지법 시한을 연장했습니다. 그 밖에 미국에서 망명을 신청하는 걸 까다롭게 하는 항목이 들어갔는데요. 중미 출신 아이들이 망명을 신청하려면 미국 안이 아니라 반드시 모국에서 신청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예.
자, 두 지출안이 통과될 가능성. 그렇게 밝지는 않은 것 같군요.
예,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전망인데요. 상원에서 지출안을 본회의 표결에 넘기기 전에 토론을 끝내려면 모두 60표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두 안 모두 60표가 나오기 힘듭니다. 네네.
지금 연방 상원의 의석 분포가 어떻게 됩니까? 공화당이 다수당이죠?
네, 공화당이 53석, 민주당과 무소속이 47석입니다.
네.
지난해 11월에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상원에서 2석을 추가했는데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민주당 지출안이든 공화당 지출안이든 이 토론을 끝내는 데 필요한 60표가 나오기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정부 폐쇄 사태 해결에 대한 진전은 보이지 않지만 전혀 움직임이 없었던 상원이 지출안 처리에 나섰다는 것을 또 진전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양희 기자였습니다.
저희 VOA 방송은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여러분 곁으로 더욱 빠르게 다가갑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빠르고 정확한 세계 소식 VOA 모바일 사이트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 지역 막다가 오후에 구름 많아집니다.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 3, 4도 정도 떨어집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8도, 낮 최고 영상 2도. 남포 아침에는 영하 6도, 낮에 2도입니다. 신의주 아침 기온 영하 8도, 낮 기온은 영상 8도. 중강 아침에는 영하 21도, 낮 최고는 3도. 강계 아침 최저 영하 16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2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 지역 막다가 구름 많아집니다. 아침에는 3도, 낮에는 2도 정도가 더 떨어집니다. 해주 아침 최저는 영하 6도, 낮 최고 영상 5도. 개성 아침에는 영하 8도, 낮에는 영상 5도. 사리원 아침에는 영하 9도, 낮 기온은 영상 4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함경 남북도 지역 막다가 점차 구름 끼겠고 함흥과 원산 지역 구름 많겠습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영하 9도, 낮 최고 영상 5도. 장전 아침 기온 영하 4도, 낮 기온은 영상 9도. 청진 아침 기온 영하 7도, 낮 기온은 영상 3도. 삼지연은 아침 최저 영하 23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7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동해상은 막다가 구름 조금 끼겠고 서해는 막다가 구름 많아집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1에서 3미터로 일겠습니다. 1월 23일 수요일 VOA 저녁 방송 순서를 모두 마칩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최근 북한과의 논의에 진전이 있었고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2월 말까지 더 많은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어제 화상 연결로 진행한 다보스 세계 경제 포럼 연설에서 그동안 북한과 많은 논의를 했다며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지난주 워싱턴에 방문했을 때 추가로 진전이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폼페오 장관은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스웨덴 회동을 언급하며 지난해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와 관련해 몇몇 복잡한 사안들을 이 자리에서 논의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도 약간의 추가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가 동중국해 인근 해상에서 자국 해군 구축함을 향해 근접 위협 비행을 했다면서 일본 측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오후 2시경 이오도 인근 해상에서 일본 초계기가 한국 해군 함정을 명확하게 식별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거리 약 540m, 고도 약 60에서 70, 저고도로 근접 위협 비행을 했다면서 명백한 도발 행위로 간주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날 주한 일본 대사관 무관을 불러 일본 초계기의 근접 위협 비행에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가 요시대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지만 상세히 알지는 못한다며 한일 방위당국 간에 확실하게 의사소통을 도모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중거리 핵전력 협정 INF 탈퇴 방침을 밝힌 가운데 러시아가 오늘 논란이 된 크루즈 신형 미사일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가 이날 공개한 신형 크루즈 미사일은 9M729 지상발사 크루즈 미사일로 미국은 그동안 이 미사일 체계가 INF 위반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국방부는 이 미사일이 조약이 금지하는 범위 내에 들어있지 않다면서 러시아는 INF를 완전히 준수하고 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INF 조약은 유럽에서 사거리 500에서 5,500km 중단거리와 지상발사 미사일의 생산 실험 배치를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은 오는 2월 2일부터 6개월에 걸쳐 INF 탈퇴 절차를 시작한다는 방침입니다. 워싱턴 VOA VOA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어제 정상회담을 열고 평화조약 체결 문제를 논의했지만 구체적인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NHK 방송은 두 정상이 회담에서 구체적인 진전 없이 견해 차이를 드러냈으며 쿠릴 열도 문제 해결을 포함해 평화조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베 총리와 푸틴 대통령은 이날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3시간여 동안 비공개 회담을 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과 러시아는 다음 달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국제안보회의를 계기로 양국 외교장관이 만나 평화조약 체결과 관련한 추가 협상을 벌일 방침입니다. 2014년 군사 쿠데타 이후 군부가 통치하고 있는 태국이 오는 3월 24일 민정이양을 위한 총선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태국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조기 투표와 후보 등록, 선거 운동 등의 일정을 감안해 총선 날짜를 확정했다면서 다음 달 4일에서 8일 후보 등록 신청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마하 와칠랄롱콘 태국 국왕은 이날 총선 실시를 지시하는 왕실 칙령을 발표하고 관보에 게시했습니다. 그동안 총선 일정을 계속 미뤘던 태국 군부는 지난해 말 2월 24일 총선을 치르겠다고 밝혔지만 이후 다시 총선 연기를 시사해왔습니다. 최악의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는 베네수엘라에서 오늘 전국적인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열립니다. 언론들은 새로운 야당 지도자로 떠오르고 있는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의 주도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재임에 반대하는 시위가 베네수엘라 전역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집권 여당인 사회당도 이날 과이도 국회의장의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이도 국회의장은 군부의 지지와 함께 마두로 대통령의 퇴진을 이끌어내고 자신이 과도정부 대통령을 맡아 다시 선거를 실시할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5840, 9800, 1157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